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세습하고 처음으로 맞은 2012년 4월 15일 그는 인민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죠.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고 계신가요? 사실 부귀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허리띠를 더 조이지는 말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띠 발언이 나오고 8년 뒤 김 위원장은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겠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북한 당국이 실제로 인민들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죠. 당창건 75돌까지 성과를 내라고 지난 5년간 다그쳐왔는데 이제는 또 내년 초까지 80일 전투를 벌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다간 나만 할 허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북한 주민들이 바라는 건 부귀영화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벌어먹을 테니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북한 당국이 제발 인민들의 목소리라도 귀담아 들으면 좋겠네요. 아이유와 스롱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잔소리.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북한 내에는 보도가 안 됐겠지만 지난달 22일에 서해 북한 측 영해에서 표류 중이던 한국 공무원이 6시간 그 바다 위에서 방치돼서 조사를 받다가 그날 저녁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에서는 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시신에 기름을 부어서 한 40여 분간 불태운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큰 충격을 줬습니다. 북한도 남쪽에 이제 통지문을 보내가지고 사살한 건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시신을 불태운 건 부인을 했고요. 사살한 것도 방역 조치에 따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건을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 사건 이후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좀 이런 시각을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네, 정말 저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북한은 부인했지만 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정황이나 한국군에서 발표한 걸로 봤을 때 충격을 가한 건 분명한 것 같고
네.
시신은 지금 못 찾고 있고
네.
불태울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네.
그러자 이제 국제인권단체에서 그런 성명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역을 이유로 총살을 하고 시신을 훼손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반문명적이고
그러니까.
비인도적인 처사다.
네.
이런 규탄 또는 비판 성명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미국의 북한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인권단체가 있거든요. 이 단체에서는 이번 사건을 야만적 살인행위, 그리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성명 내용을 좀 보면 이게 이제 지난달 24일에 나온 건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겠다고 무고한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고 시신을 불태우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라고 있거든요.
네.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지금 이제 북한 정부가 확인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극악무도한 야만적인 행위 그리고 이게 이제 뭐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재판도 없이 처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그리고 사살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든 정당한 법 절차를 밟지 않고 생명을 빼앗은 건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사실 한국에선 정말 이것 때문에 뭐 국민들도 아주 네. 들끓었고요. 큰 충격을 안겨줬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북한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알리지 않았겠죠.
네. 근데 뭐 이래저래 뭐 입소문으로 조금 알고 계시더라도 그 알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어떤 부분이 좀 법 위반이고 왜 이렇게 많은 규탄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북한도 유엔에 가입한 나라잖아요.
네.
그러면 국제법을 따라야죠. 지키는 게 맞고 네. 또 지금 이 문명사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가치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켜야 되는데 좀 그것과 좀 위배되는 위반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우선 북한 당국이 바다의 표류 중인 무장을 안 한 민간인을 구조를 해야 되는데
네.
구조하기는커녕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한 건 국제법에서 비인도적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내용을 보면요. 유엔 세계인권선언 3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 국제인권규약이 있습니다. 1990년에 발효가 된 건데 역시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북한도 1982년에 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서명을 했어요. 근데 정식으로 비준은 하지 않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유엔 관련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 유엔 해양법을 보면 모든 국가는 자국 선박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바다에서 조난 위험에 빠진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난민들 배 타고 오면 이렇게
그렇죠. 일단은 네. 구조부터 하죠.
구조하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도 이제 서해나 뭐 동해나 표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배가 워낙 네. 뭐 낡았으니까.
네. 그러면 뭐 일본도 그렇고 아마 한국에도 요청을 해요. 좀 뭐
네.
구조해달라. 그러면 한국도 여러 차례 그 배하고 선원을 자기 의사 확인해보고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국제법적으로 응당해야 될 일인데 여기에도 위반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사실 뭐 전쟁 때도
네.
그 비무장 민간인 그러니까 무장을 들지 않은 민간인을 이렇게 살해하면 아주 지탄받아 마땅한 그런 행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 영화를 보면 전쟁 영화 보면
네.
이렇게 포로가 무기 버리고 손을 들었어요.
네.
근데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에, 에.
그것도 이제 전쟁 국제법 그런 위반에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민간이 아니라 군인이어도 일단
그렇죠.
투항을 하고 총을
네.
놓으면 그 다음에는 쏘면 안 된다라는
네.
게 국제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 사태는 그 구명조끼 하나 있고
네.
아마 작은 이런 부유물에 의지해서
네.
수시간을 바다에서 그냥 빠져가지고 표류한 사람을 총으로 쏴주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네바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시의 민간인 보호를 규정한 협약인데 전투력을 상실하거나 적대 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폭행, 모든 종류의 살인과 학대, 고문 등이 금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국제법 전문가들은 전시 상태든 평상시든 민간인에 대한 총격 살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중하게 다뤄져야 사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런 국제법이 아니더라도 바다에서 사람이 표류하고 있으면 일단 구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총을 쐈단 말이에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북한에 살 땐 몰랐는데
네.
외부에 나와서 북한을 다시 바라보니까 참 비정상적인 국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그런 거를 북한이 스스로 증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이게 유엔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죠.
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워낙 또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유엔에 이제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9일에 언론을 통해서 이런 행위는 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리고 특히나 그런 범죄가 행해지는 국가에서 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고 그리고 북한군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법을 어기고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한국인 희생자 가족들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하고 보상할 것도 촉구를 했습니다.
네. 피해자 가족들이 유엔에 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던데요?
네. 지난 6일에 이번에 피해자 가족 유족들이 서울에 있는 유엔 서울 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이 유가족이 공식 요청을 하게 되면 뭐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뭐 뜻도 밝혀가지고
네.
유엔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북한은 자신들의 지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국제사회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 문명 강국을 뭐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근데 표류 중인 민간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일은 정말 이 문명사회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야만적인
그러니까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북한 당국이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지
맞아요.
또 이번에 그 북한의 발언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죄의식 같은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권유린을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무감각해지는 그런 좀 비정상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에서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딱 문을 닫아 걸고 남들하고 소통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냥 자기만의 세상에 꽉 막혀 있는 그리고 또 진짜 생명의 그 소중함을 얼마나 그냥 막다루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네.
보여준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지난 5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다시 또 80일 전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여긴 계속 지금
네.
전시 상태예요.
네,
계속
네.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원래 당창군 75주년을 빛나게 맞이하자면서 각종 사업을 벌여왔었잖아요.
네.
다시 또 80일 전투를 결정한 이유가 뭔가요?
당창군 행사를 앞두고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80일 전투를 결정한 건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대북제재가 워낙 길면서 그 여파가 있고요. 여기에 올해 1월 초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8월에 지금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삼중고 속에서 내년 초에 8차 당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르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리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사실 실패로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찌됐든 남은 기간에 뭔가 성과를 좀 내려고 이 80일 전투라는 초강수를 다시 내건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목표를 세우고 그걸 수행하려고 하면
네.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 이미 올해 마무리 짓기로 했던 국가경제 5개년 계획도 실패했고 지금 수중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제 지난 8월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2016년 7차 당대회 때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냈는데 이게 실패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내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하면서 다시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경제발전 전략을 내놓고 실패를 인정한 거는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1993년 제3차 7개년 전략 실패를 인정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실패를 했으면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75돌 10명씩 때 고맙다, 미안하다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네.
뭐 뚜렷한 대책을 내세운 것도 아니고.
사과한 것까지는 알겠어요.
네.
좀 울먹울먹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근데 그렇게 감정이 북받칠 만큼의 미안한 마음이 크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뭔가 잘못됐는지 진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좀 더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찾아봐야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북한 주민들만 계속해서 들들볶는 80일 전투를 또
네.
주민들을 내몰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 울먹인 게 과연 진심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럼 80일 전투를 안 꺼내야죠. 그렇게 사과를 했으면 인민들 좀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80일 전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 이거잖아요. 그럼 뭐 새로운 정책이나 대안을 뭔가 주민들은 기대했을 텐데 다시 또 고생해라 내년 초까지. 다시 전투 노름을 지금 또 벌이고 있고 총 돌격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걸로 예상이 돼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뭐 뭐든 하려면
네.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의 뭐 코로나19도 그렇고 수출이랑 이런 것들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네. 전투가 지금 제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수행할 만한 여력이 있나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여러 건설 사업들이 차질을 빚었는데요. 온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가 원래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때 완공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몇 차례 미뤄졌는데 완공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양 종합병원도 지금 완공 소식은 지금 들리지는 않던데 외관은 완성은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만 뭐 의료 설비나 코로나 치료에 필요한 음악 병실이나 의약품 이런 게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실제 병원 운영은 지금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고요. 수해 피해 복구도 인민들에게 돈과 물자를 걷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전 네.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리고 네. 이번 당 창건 행사 때도 주민들한테 지원금을 걷어갔다고 해요. 식량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수확하기 전에 막 식량 도둑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고 있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 또다시 쥐어짜서 80일 전투를 할 만한 자원, 인력은 있겠죠. 인민들을 그렇죠. 쥐어짜면 되니까. 네. 그게 있는 상황은 아닌데 좀 무리하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참 북한이 이름은 잘 지었네요. 전투라는 말. 영화에 보니까 네. 그 전쟁 때 전투가 정말 치열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데 전쟁도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참 큽니다. 네, 북한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에일리가 불러요. 손대지 마.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자전거 전용 도로. 쾌청한 가을 날씨에 한강변의 전경이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 옷깃을 스치는 바람에 몸을 걸치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붐비는 서울 도심. 그 아래 흐르는 파란 한강 물결에 잠시 마음을 빼앗겨 본다. 끝간데 없이 뻗어간 강변 도로 위에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두 주먹을 앞뒤로 열심히 흔들어대며 운동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그렇게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저만치 뒤에서 띠링띠링 벨소리가 울린다. 돌아보니 한 20대 가량의 자전거 행렬이 몰려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새까만 안경에 메뚜기같이 생긴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다. 옷차림도 모두 똑같은 체육복을 입었고 체통의 크고 작음만 구별될 뿐 남잔지 여잔지 분간하기도 어려웠다. 보아하니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이다. 자전거 벨소리에 사람들이 양쪽으로 길을 비켜주면 옛날 왕의 행렬이 지나가듯 왠지 모를 위엄이 느껴지기까지 한다. 시원스레 뚫린 자전거 도로를 따라 그들은 페달을 힘껏 밟는다. 마치 물 만난 물고기 같다. 가속되는 속도에서 서로 부딪힐까 불안하다. 하지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도 없이 똑같은 속도로 숙련된 운전 솜씨를 뽐내며 모두 안정적인 모습으로 씽씽 달린다. 꼭 전문 선수들 같았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저들의 희열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듯하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이는 그들을 바라보느라니 문득 마누라는 빌려줘도 자전거는 안 빌려준다던 한때 고향에서의 유행어가 생각나 피식 웃음이 났다. 저 사람들도 그런 마음일까? 하고 실없는 생각도 해본다. 생각해보니 내가 살던 곳에도 도심 속 아스팔트 인도 옆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은들 별 의미가 없었다. 도로에 차도 없는데 굳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찾아갈 일이 없기 때문이었다. 최근 고향의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보니 그 넓은 평양의 도로에 자전거만 가득했다. 한국에서는 운동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지만 출퇴근을 목적으로 타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다. 추세에 맞게 각 지자체들에서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도로를 만들어주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한강과 평택 사이 무려 100km 구간의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용 도로는 고사하고 한때 고향에선 여성들이 자전거 타는 것까지 통제하며 하루살이로 힘들고 지친 이들을 못 살게 굴었었다. 고향 사람들에게 자전거야말로 연료도 안 들이고 물건 운반이나 장거리 운행을 할 수 있는 필수 교통수단 중에 하나다. 자전거는 가정의 소중한 재산이 된 지 오래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서비스차도 생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전거는 짐과 사람을 나르는데 중요한 운송수단일 거다. 작은 자전거 양쪽으로 수십 킬로그램이나 나가는 짐을 싣고 비포장기를 오가며 힘들게 페달을 밟고 있을 북한 여성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북한도 한국처럼 생계가 아닌 여가 생활을 위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 시간에 네. 10년 전 세상을 떠나신 고 황장엽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나눴었어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아, 교육이요.
교육인데 오늘은 교육 선진국 가운데 한 나라로 알려진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핀란드 얘기는 정말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워낙 여기가 선진국이어서.
맞아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예. 선진국이다 보니. 근데 역시 교육에서도 핀란드 교육은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적표는 있다고 그래요. 성적표는 있는데 네. 등수가 없습니다. 몇 등, 아. 몇 등, 몇 등, 몇 등. 그러니까 성적표인데 등수는 없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어린 때 몇 등인지 여기다 꼭 표기를 하잖아요. 등수가 안 좋으면 엄마 아빠한테 성적표 가져가기가 네. 좀 뭐할 때에는 은근슬쩍 성적표 안 받은 것처럼 막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아, 그런 적 없었나?
네, 없었던 걸로 저는
점수가 좋았군요.
원래 생각 안 나면 없었던 거죠.
점수가 좋았어. 근데 어쨌든 등수 대신에 각자 수준에 맞게 설정된 목표는 근데 다 있어요.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딱 놓고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는 성적표에 표시는 됩니다.
지금 성적은 있는데 등수가 없다라는 말을 제일 처음으로 해주시는 거 보니까 네. 약간 한국의 교육과 오늘 좀 비교를 많이 하면서 얘기를 해주실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교육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래요.
동아시아에는 공부할 때 성적, 특히 등수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이제 핀란드에서는 등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 또는 비교 이거보다는 그 사람 자신이
내가 그냥 어느 정도를
어떤
공부하는지
어떤 걸 아느냐 모르느냐
네.
얼마나 잘하느냐 조금 아느냐 이걸 측정하는 걸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그쵸. 거죠. 남 쟤보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표 있다는 거 보니까 일단 시험은 있는 거네요.
네. 근데 평소에는 없답니다.
시험이요?
평소에 시험은 없고요.
그 언제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나중에 이제 학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이렇게 마치고 나서 한 9년에 한 번 있어요. 다 끝마치고 나서 끝날 때 아이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잘 마쳤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도달해야 될 기초학력 평균 수준을 딱 정해놓고 이제 그거에 도달했는지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이제 그 시험에서 이제 가려지겠죠. 그래서 네. 만약에 평가 결과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 그러면 특별학급에 배정이 되거나 또는 보충수업을 1년 정도 더 합니다. 그래서 10학년이 있을 수 있어요.
10학년. 네. 10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 너 9년 동안 공부를 제대로 못했구나.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한국에서는 다 그렇게 평가를
핀란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적 부진 학생들 1년 더 공부하는 건데 네. 학력은 일단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실제로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 대신 학력이 낮은 학생은 개별 교육을 데리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 네. 명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개인을 데리고 또 하고 또 집중 교육도 해서 어떻게든지 다소 뒤떨어진 학력을 높여주는 것이 핀란드 교육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배우고 싶지 않다 이러면 모르지만 본인이 나는 배우고 싶다 그래서 기본적인 학력을 갖추고 싶다 하면 학교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학급이나 보충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예산 책정을 1.5배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잘하는 학생보다 못하는 학생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것이 핀란드 교육당국의 정신이랍니다.
와, 근데 이게 시험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면 저희 항상 선생님 수업할 네. 때 자,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체크, 그렇죠, 동그라미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항상 시험이라는 게 최종 목표가 되는 경우가 이게 지식을 내가 알고 있겠다라는 그렇죠, 것보다 그렇죠. 이걸로 시험을 잘 보겠다.
좋은
꼭
점수를
기억하겠다.
받아야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부에 네. 대한 목표나 태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요. 북한은 사실 제가 다닐 네. 때는 인민학교가 4년이었고 네. 그 저는 고등중학교가 합쳐서
6년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중학교까지 한 10년 정도 걸리네요.
10년이고 그리고 네. 유치원 높은 반을 1년으로 쳐가지고 그게 그렇구나. 11년제 의무교육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소학교로도 명칭도 바뀌고 5년제로 학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늘었네요.
초급중학교가 3년, 고급중학교 네. 3년 이렇게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를 그냥 두 개로 나눈 거네요.
고등중학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렇게 나눈 거죠.
아, 그렇군요.
핀란드의 학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년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예. 여기도 10년이고 대신 초등학교 전에 유치원 1년을 의무교육으로 해서
맞아요.
11년제 여기도 똑같죠. 예. 비슷한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 기간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9년입니다. 이거 보통 유치원에 해당하는 프리스쿨 과정도 있긴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1년 정도 있습니다.
이게 의무교육인가요?
네.
9년이?
그리고 중학교 단계를 아까 마친 후에 1년을 더 이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10학년을 할 수도 있어요. 다 하는 건 아니고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인데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네요. 보통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언제든 학생이 희망을 하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갔다가도 전문계 고등학교도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예. 하면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직업 고등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계는 그냥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거 공부한다면 직업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수학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직업 교육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업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걸 서로 자기가 원하면 막 바꿀 수 있어요. 1학년에 직업 고등학교 들어갔다 하더라도
네.
3학년 때 일반 고등학교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전문 고등학교, 직업 고등학교든 일반 고등학교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대학을 마음껏 여기 대학, 일반 대학, 뭐 전문 대학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학 입학할 때 시험은 딱 보는데 뭐 핀란드어로 아비투어라는 시험을 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완전 평준화는 아닌데요. 좀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학교 사이에 우열 의식은 약한 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일성 종합대학.
아, 명문대학에 대한 네, 이런 거.
또는 뭐 기타 자기 전문대. 이런 것에 격차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도 엄청 심하거든요.
여긴 너무 심하죠. S대학 같다 이러면 그렇죠. 갑자기 그 사람이 달리 보이면서
그렇죠. 서울대학 하면 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밑에 뭐 연세대, 네. 고려대 같은 아주 좋은 사립학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오, 그 대학 가기 힘든데 네. 이런 거고 저기 지방에 어느 대학 가면 좀 약간 그래 공부 별로 못했네 이런 식의
맞아요.
미묘한 우열의식. 아니 사실은 대놓고 우열의식도 있죠.
근데 탈북민들이 오게 되면 다 그렇게 명문대학만 가잖아요. 한국 와가지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못 갔지만 네. 한국에 오니까 또 탈북민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가지고
네.
한국 학생들은 가기 어렵다는 서울대와 네, 연세대와 고려대 이런 학교들을 아하. 조금 좀 쉬운 방법으로 가게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대학 사이에 우열의식이 약간 있는 사회에서는 사회에서도 네. 어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해서 취직도 시켜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 좋은 대학을 꼭 가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핀란드에서는 대학 서열을 사회에서도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는 않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르지 않은데요.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든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고 이 이유가 결국에 좋은 대학 가려는
좋은
그게
직장 예, 취직하려고
좋은
하는 거죠.
직장 취직해서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려고 이게 네. 최종 꿈인 거잖아요. 근데 최종 목표가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조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특정 대학에 나는 꼭 가야 돼. 막 그 서열이 높은 대학 또는 막 사회적 어떤 호감을 아니 많이 알아주는 대학,
권위 있는 대학 예.
이런 대학을 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아둥바둥할 필요는 네. 좀 적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는 무슨 어떤 뭐 직업을 위한 어떤 연봉을 높이기 위한 공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사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지만 네. 핀란드도 마찬가지죠. 기초학력 교육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기초학력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제 기초학력 수준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국제학력 평가라는 것을 매년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각 나라의 학생들 시험을 봐서 국제학력 평가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시험에서 2000년대 초반 핀란드는 OECD 국가 그러니까 경제개발협력기구 국제학력평가에서 핀란드는 2000년, 2003년, 2006년 연속으로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서열의식이라든가 우열의식이 강하지 않은데도 기초학력은 매우 높은 편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와,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안 보는데도 굉장히 그렇죠. 공부들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험이 절대적인 어떤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핀란드에서는 그거에는 굉장히 관심을 갖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핀란드의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다 기초학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리겠다.
네.
이런 교육 철학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만 참고로 그러나 그 이후에는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어요.
아.
왜 그런가 봤더니 네. 그 이후에 2009년, 11년 이렇게 넘어서면서부터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이 기초학력이 높아지고 있냐면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동아시아 나라들의 기초학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진짜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이 동아시아 나라들에 비해서는 등수는 좀 낮아지고는 있어요.
그들이 네. 그러니까 떨어졌다라고 보기가 그렇고 상대평가.
동아시아 나라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네요. 네.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경제력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육도 엄청 열심히 하고.
교육열도 더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기초학력도 당연히 맞아요. 평균은 근데 아니에요. 평균 기초학력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는데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워낙 잘하는 학생들.
맞아요. 네. 북한도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든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좀 올라오게 되면은 교육열로 그 관심들이 또 옮겨가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동아시아 나라는 네. 교육열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남다른 나라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1등 해야 된다. 이런 식이 좀 강한 게.
쟤보다 잘해야 돼.
네, 서구 사회와 약간 다르죠.
맞아요. 네. 그러네요. 핀란드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교육 복지, 이게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부 과정부터 대학교 경우 박사 과정까지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금 면제됩니다. 다만 매년 한 $150 정도의 학생회비만 내면 돼요. 등록금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2017년 학번부터 유럽연합이라든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아닌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수업료를 내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중국, 뭐 북한 이런 유학생들이 있다면 등록금 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네. 나머지 나라들은 다 학비가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 무상급식, 무상의료 다 기본이고요. 학생증만 있으면 교통, 그다음에 숙박업소, 호텔 같은 거, 식당 이런 거 이용할 때 엄청난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핀란드 철도, 시외버스, 학생증 있으면 다 50% 할인을 받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아파트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해줍니다.
학생 아파트는 대학생들을 위한 아파트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직업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고등학교를 딱 이제 들어갈 경우에 가르치는 내용은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요리라든가 자동차 정비라든가 네. 또는 자동화 설비, 건설, 심지어 미용, 의상 디자인, 뭐 사진 이런 것처럼 정말 다양한데 1년간 기본적인 영어 교육, 안전 교육 이렇게 공통 교육을 마치고 나면 2학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습, 3학년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무급으로 일하면서 배우도록 하고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시설이 정말 세계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대학교에 있는 실습 시설이 핀란드에서는 고등학교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조리 공부를 한다. 그러면 실제 학교 내에 식당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직접 음식 만들고 거기서 교육을 받는 것이죠.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소 뭐 등등등 다 학교의 그런 실습 시설이 대단히 잘 갖추어져 있다. 이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기술 직업 교육을 제대로 받고 나가면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이렇게 헤매지 않고 바로 그렇죠. 착착착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교육 같은 경우는 네. 실습 교육이 부실하다 보니까 네. 직업 교육을 받아도 네. 사회에 나가면 직업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받은 교육하고 실제 현장하고가 너무 그렇죠. 괴리감이 크게 되면은 다 제대로 된 그렇죠. 이렇게
심지어 어떤 나라는 대학교 나와도 그래요. 대학교에서 실습 그러니까 직업 교육을 받아도 네. 현장에 가면 쓸모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핀란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진짜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있구나라는 네. 느낌이 들어요. 계속 장점 위주로만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단점이 굳이 찾아서 뭐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굳이 찾아서 얘기한다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교육 환경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학습 의욕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 기초학력 같은 경우도 동아시아 나라들은 자유분방하지 않거든요. 그걸로 어떻게든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막 이런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공부의 양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나라들에 비해서 자꾸 학업이 떨어지는 거죠. 학업 성적이 자꾸 네. 떨어지는 이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핀란드 내에서도 얘기는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외로 학생들이 자국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답니다. 그건 좀 신기한데요. 그런 점도 하여간 좀 문제점으로는 지적이 되고 그렇죠. 있어요.
네. 아니 저도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일 수 있겠네요.
탈북민들이 항상 앉으면 하는 얘기가 있죠. 이 사람들 네. 다 북한에 한번
보내봐야
정신 차린다.
복에 겨워서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네. 하는데 핀란드 교육당국이 뭐 해결해야 될 과제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일단 핀란드 당국은 현재 교육 방식을 뭐 기본 철학이라든가 제도를 바꿀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과목명을 폐기하려고 하나 봐요. 수학, 영어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교과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은 아예 없애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막 고려하다 보니까 학과목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런 식의 옛날 방식의 전통적인 교육을 해서는 네. 새로운 시대의 인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어가 없어요.
네.
대신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봐. 그럼 그걸 하고 싶은 학생들이 한 10명 모여가지고 그걸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드라마. 사람들한테 네. 관심받는 드라마 만들기 프로젝트로 뭐 예를 들면 예술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그 안에서 식으로.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러네요. 공부가 되는 거겠죠.
그런 식의 프로젝트식 수업 방법을 도입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이 계속 뭔가 교육이 좀 안 좋다라는 식으로 비교되면서 얘기가 네. 됐는데 그래도 그 경쟁이라는 말이 좀 나쁜 의미로 쓰이긴 했지만 경쟁이 또 있어야 의욕도 그렇죠. 생기고 그러면 그렇죠. 또 발전도 있는 거니까 네. 한국 교육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자, 마무리는 이렇게 지어볼까요? 네. 지금까지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이강빈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참된 의사의 길 최근 한국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의사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0년 9월 30일 올해 94살의 한원주 의사입니다. 이 할머니 의사는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환자를 돌봤다고 하는데요. 40여 년간 의료봉사에 매진했던 한원주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가을, 힘내, 사랑해 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원주 의사는 1926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49년에 서울에 있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고 내과 박사학위까지 땄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망이 컸던 한 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고 미국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까지 다녀온 한원주는 의사로서의 앞길이 창창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한 씨가 돌연 병원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1979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부설의료선교의원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병원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도와주는 것이었는데요. 그녀는 왜 이 길을 선택한 걸까요? 한원주가 의사로서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이유를 묻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였던 아버지께서 의료봉사가 흔하지 않던 40년 전에도 나 홀로 의료봉사에 매진하는 것을 보고 나도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원주는 이때부터 가난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1982년에는 환자의 정서나 생활 환경까지 치료의 영역에 포함된다며 전인 치유 진료소도 개설했습니다. 이 진료소를 개설해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 의료 혜택을 지원하고 생활비와 장학금도 주면서 그들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한원주는 건강관리도 열심히 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매일 1시간씩 산책하고 저녁 10시 반까지는 책을 읽고 매일 밤 11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94살까지 현장에서 진료를 볼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유지했던 건 이런 규칙적인 생활 덕분이었습니다. 또 한원주는 신문물에도 능숙했는데요. 전자우편이 오면 직접 회신하고 인터넷 소통망인 페이스북도 사용했습니다. 한원주는 2008년 의료선교위원 원장직에서 82세의 나이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쉬고 싶을 만도 한데 그녀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원주는 남은 여생을 노인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봐야겠다고 결심합니다. 100세까지 현역으로 뛸 수 있다는 포부도 주변 사람들에게 밝혔는데요. 언론에서 그녀에게 82살까지 또 일하신다고 하니 가족들이 말리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자 한원주는 내 소신으로 하는 일인데 가족들이 말릴 이유가 있나요? 라며 웃었다고 하네요.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냐고 묻자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했을 뿐이라며 노인 환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게 환자들 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담담히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한원주는 자신의 말 그대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노인 환자들을 돌봤다고 하는데요. 몸 상태가 나빠지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있다가 자신이 근무했던 노인 요양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년을 헌신한 병원에 입원해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대학생이 드물던 시절 미국 유학까지 다녀와 그 경력과 실력으로 얼마든지 개인의 영달을 꾀할 수 있었던 한원주. 하지만 그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환자들을 돌보는 길을 선택해 그들의 친구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